아, 성경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인생들이 있어요. 아, 그게 누군가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비웃으시고 그가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멸시받는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들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존귀하게 하시고 재물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하나님께 은혜 입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설교한다고 이제 대답도 안 하기로 그냥 다들 작정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사랑받는 인생 되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된 유다 민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두 가지 악이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래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이두 가지 악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교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잘살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해 웅덩이를 파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자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날 그 아스팔트나 뭐 시멘트 도로 위에 올라와서요, 온 몸을 이렇게 베베꼬면서 죽어가는 지렁이를 여러분 한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렁이들이요, 왜 그렇게 도로 위로 올라와서 그렇게 말라 죽게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지렁이가요, 왜그흙 속이라는 따뜻하고 안락한 그 거처를 두고 메마른 도로 위로 올라오는가 하면, 그건 살기 위해서래요. 지렁이는 원래 이 피부 감각에 따라 움직이고 피부로 숨을 쉬는데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흙 속에 물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숨쉴 곳을 찾아서 도로 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 도로 위로 도망쳐 나온 그 도로가 메마르고 건조한 곳이 되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흙 먼지를 뒤집어쓰고 온 몸을 비틀어가며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요, 흙 밖으로 뛰쳐나온 데는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 길을 찾아서 나온 그 도로 위는 지렁이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이 엘리멜렉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엘리멜렉 눈으로 보기에 비옥하고 풍족해 보이는 이 모압 땅으로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모두 죽게 됩니다. 마치 그 숨 쉴 곳을 찾아 나갔다가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 위에서 온몸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뒹굴다가 말라 죽어가는 그 지렁이처럼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살아보겠다고 찾아간 모압 땅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요 살아보겠다고 땅 위로 올라온 지렁이의 모습이요 또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달려간 엘리멜렉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땅 위로 오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모압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요. 막상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빗물이 들어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여기를 벗어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조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흙 속을 벗어나서 도로 위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여길 떠나야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허상입니다. 결국 그 길의 끝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아무리 스스로 웅덩이를 파내봐도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니까요. 스스로 파낸 웅덩이, 그 속에는 절대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로 위에 올라온 지렁이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흙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모압으로 떠나 완전히 망해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분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 인생은 망합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살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매달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문득문득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매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치열합니까? 남들은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내 인생을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자식들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아직은 괜찮은 집도 하나 없고 모아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사업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은퇴할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노후 대책도 없고 남들은 뭐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코인이다 그래서 뭐 대박 났다는 소리도 들리고 그냥 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은 망한 것 같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암울하기 짝이 없고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시잖아요. 그것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요. 아, 내가 지금 여기 한가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주말에도 바쁘게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세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간 안식월을 가지셨잖아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 6개월 동안요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이제 사역들을 돌보느라 제 나름대로 정말 애를 쓰며 그 6개월을 달려왔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6개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참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뭐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나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뭐 부교역자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잘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려요. 근데 제가 그 6개월을 생각해 볼 때 좀 더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누군가면 그 6개월 기간 동안 등록하신 새 가족분들이요.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한 500여 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워낙 새가족이 많으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뭐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6개월간 500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해요. 안식월 기간 동안 좀 우리 목사님 마음 편하게 좀 쉬셔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로도 우리가 뭐 건강하게 쭉 성장을 해오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장이 멈추고 그러면 목사님 제대로 쉬지도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생각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성격에 당회 장로님들이 6개월 안식월 다녀오십시오. 아무리 그래도요. 교회가 어렵고 성장이 멈추고 그랬으면요. 아마 한두 달도 못 지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복귀해야겠다. 그러고 아마 돌아오셨을 거라고요. 그게 제가 참 마음을 졸이면서 야 우리 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 목사님 마음 편안하게 좀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6개월을 보냈는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분들보다 좀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우리 목사님 안식월 떠나기 바로 직전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요. 아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사라지셨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제가 이 강단을 지키는 동안 어디 떠나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세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싶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그런 귀한 세 가족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요. 근데 이제 그렇게 6개월간의 이제 목사님 안식월 참 보내면서, 야, 언제 우리 목사님 다시 오실까? 오매불망, 꼭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아,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잖아요. 12월 첫째 주일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복귀를 하시는데, 여러분 다 그러셨겠지만, 저는 정말 그날 그 행복한 마음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복귀하시는 그 12월 첫 번째 주일날이요. 과연 그날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6개월간 이제 안식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생각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비전 50주년의 해를 이제 마감하고 사명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기가 막힌 어떤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도전하는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2월 첫째 주일을 앞둔 이제 금요일이에요. 주보를 제작해야 되니까 목사님께서 복귀하시는 주일날 전하실 말씀과 제목을 이제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본문과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8절 그 말씀과 삶의 밑바닥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아, 우리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쉬시더니 목회에 대한 감이 많이 떨어지셨나? 제가 주제넘게도 그런 생각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귀하시는 그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 밝은 설교를 하고 싶으셨다고, 비전을 선포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싶으셨다,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우리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셨구나, 그런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있으세요. 그 말씀을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외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복귀를 마치시고 한 몇 주가 지났어요. 저희 교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요. 그분의 이제 그분에게 찾아온 어떤 사정을 들어보니까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세요.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힘들게 자녀들 키우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좀 겨우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분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분을 유혹해서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이는데, 이분이 이제 이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렇게 이제 심각한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힘겹게 모았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밝고 씩씩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찾아오신 분을 얼굴을 보니까 뭐 말할 수도 없이 수척해 보이고 너무나 기운이 빠지고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근데 이분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자기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나. 정말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스스로 삶을 놓아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분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는 이분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분 마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예배나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리고는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니까요, 교회까지 나오지도 못하시고 유튜브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날이 우리 목사님 안식월을 마치고 복귀하셨던 그날이더라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데요,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날 우리 목사님 안식을 마치고 강단에 복귀하시는 그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왜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을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한 분만 그랬을까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수천 명의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정말 수많은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밑바닥을 걸으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던 수많은 분들이 그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된 놀라운 역사들이 저는 많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그날 그분께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살리시려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살아갑시다. 피투성이라도 집사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집사님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생각나시면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고, 정말 생각지 못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는 인생들을 반드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살다가 망할 것 같으세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서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겠다고 흙 속으로 뛰쳐나온 지렁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꼭 붙어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만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말씀이 얼른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교만한 인생을 향해 책망하시는 말씀으로만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은요, 남유다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결국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눈길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들을 향해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여전히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문 밖에 서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오나 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언젠가 책에서 본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장례식장에 참석하시기 위해서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장례식장을 가는 길에 경험하신 일인데요, 깜깜한 새벽이에요. 원효대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저 멀리 이렇게 검정색 물체 같은 게 뭐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계속 가는데 점점 그 검정색 물체와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게 검은 물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검정색 양복을 입고 그 원효대교 차도 위를 막 이렇게 뛰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깜깜한 새벽에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 사실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저 정신 나간 사람을 봤나? 이 깜깜한 새벽에 저렇게 검정색 옷을 입고 그것도 차도 위를 저렇게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진짜 미친 사람이다. 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가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옆에 달리고 있는 이분 옆을 지나가면서 이제 차 속도를 줄이고 정신 나간 사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러고 옆을 이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을 쳐다보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는 분이에요. 자기와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후배 부목사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급하게 비상등을 켜고 창문을 내리고 빨리 차에 타라고 그렇게 이제 이 부목사님을 차에 태우고는 이제 이 후배 목사님을 향해서 막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새벽에 깜깜한데 이게 검정색 옷을 입고 뛰어다니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몰라서 그러냐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제 막 이렇게 혼을 내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자기를 혼내시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 후배 부목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두 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최근에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려면 빨리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간 기증자가 뭐 어디 뭐 쉽게 금방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 아들이니까 내 간을 이식해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검사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요 지방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식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 지방 간 수치를 내가 어떻게든 낮춰서 간암에 걸린 내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는 신방을 가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오늘부터 무조건 뛰어다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에도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이분이 장례식장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가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자꾸만 이 본문 말씀과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우물을 파며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요 그 아이를 살려보겠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어서요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연약한 유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아들이라 부르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주자주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내 힘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목마름을 해결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파내보지만 여러분 결국 그 끝은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허무하고 초라한 인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교만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면요 그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붙어있는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